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예은 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 스리나가르에서 사역하시는 김은혜 선교사님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도는 매우 넓은 나라죠. 또 인구수로 보면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인도는 우리 한반도와 같이 국가 영토의 동쪽, 서쪽, 남쪽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주 큰 반도 국가입니다. 인도의 북쪽으로는 네팔과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또 북쪽 중에서도 동쪽에는 방글라데시, 그리고 서쪽에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을 보내주신 김은혜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스리나가르라는 도시는 인도의 북부 중에서도 서쪽, 즉 파키스탄과 마주한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의 스리나가르는 인도 최북단 잠무 카슈미르라는 지역에서도 가장 유명한 중심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의 자락에 걸쳐 있고 매우 아름다운 호수들과 역사적인 유물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웅장한 산맥을 뒤로하고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때문에 인도의 스위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전통 양식의 정원들 때문이죠.
네, 정원이라고 하면은 왕족들이 옛날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큰 공원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도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제국 중에 하나인 17세기 무굴 제국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도 영토 그 이상을 다스렸던 왕국인데요. 당시 무굴 제국의 황제들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 시절의 인도 황제들이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서 여러 거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는데요.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타지마할이라는 무덤은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죽은 왕비를 위해 만드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타지마할은 정말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황제들이 인도에서 고도가 높아 여름에도 시원하고 가장 경치가 좋은 북인도의 스리나가르에 자신들만의 여름 휴양을 위한 정원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선교사님께서는 스리나가르에서 무굴 제국 왕들이 만들어 놓은 예쁜 정원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인도에 그런 것이 있었군요.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스리나가르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인도의 무굴 제국 황제들이 여름철에 휴양하기 위해 만든 그런 도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아름다운 휴양지인 스리나가르는 다른 이유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죠? 무슨 이유로 관광을 갈 수가 없는 도시가 되었나요?
네, 그건 매우 안타깝게도 이 도시를 포함한 카슈미르라는 지역 전체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분쟁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현대사에서 매우 심각한 영토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고 아직도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군요. 파키스탄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데요. 인도는 대표적인 힌두 국가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단순한 영토 문제만은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파키스탄과 인도 동쪽에 있는 방글라데시는 모두 인도 땅이었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던 무굴 제국 시절까지만 해도 수천 년간 인도에 속한 땅이었죠. 그런데 18세기부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아서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약 190년 정도입니다. 1947년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중단하고 인도를 떠나게 되자 남겨진 땅에서 종교적으로 분리가 되어 파키스탄과 인도 두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두 나라가 첨예하게 딱 맞붙어서 영토 전쟁을 시작한 지역이 바로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아,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군요.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과도 많이 닮아있네요. 분단된 시기도 비슷하고요. 식민지배를 받다가 주권을 잃고 지내온 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식민지배가 끝나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의 나라를 세워갔네요. 그 결과로 우리 한반도도 분단되고 각각 다른 정부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어찌 보면 분단된 역사를 가진 나라였군요. 저도 지금까지 자세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엄연히 다른 두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지역 스리나가르라는 도시가 있는 카슈미르 지역만은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눠진 후에 인도가 핵무기를 개발하자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개발했거든요. 지금 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이 카슈미르에서 싸움이 커지거나 실수로라도 전쟁이 시작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왕들의 휴양지였던 곳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군요.
네, 그렇네요. 우리가 잠시였지만은 그래도 인도와 스리나가르라는 도시 그리고 카슈미르라는 곳의 상황과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자매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9월에 인도에서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거주 허가증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주 중이라 초청장이 필요했는데 감사하게도 북인도 지역에서 일하시는 브라질, 볼리비아 부부의 초청장으로 거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사업과 같은 일을 이곳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9월에 2주간 이사할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교통 편이 좋고 안전하고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집과 달리 낡고 햇볕이 들지 않고 추운 집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전기 공급이 잘 되는 지역이라 감사합니다. 집주인은 시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집에는 부인과 할머니 그리고 집안이라는 엘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엘은 인도 중부 비하르에서 온 13살 남자아이로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이곳에 와서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엘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고 일해야 하는 엘이 글공부를 시작하고 일하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엘이 예수님 만나고 건강한 믿음의 청년으로 잘 자라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작년에 보육원을 떠나 각기 제 길로 떠난 여러 소녀들의 소식을 들으면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시골집에 내려가 어려운 집안 살림하며 진로를 고민하던 아이는 올해 인도 다른 큰 도시에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달하고 사계성 많은 아이였지만 처음으로 먼 곳 문화와 환경이 다른 큰 도시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안타깝게도 힘들게 들어간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우리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다른 지역에 공부하러 갔던 3명의 소녀들도 1년 안에 다들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의 종교와 문화권을 떠나서 인도 다른 지역에 적응하며 공부하는 것이 어린 소녀들에게는 무척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P자매와 S자매는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 법과 의학 공부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P는 1년 뒤에 학교 공부를 끝내고 졸업을 할 예정이고 S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즐겁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간에 적응 못하고 돌아온 I와 P, S 모두 다시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편지 보내주신 김은혜 선교사님은 아주 작은 체구에 언뜻 보기에는 참 연약해 보이는 소녀 같은 모습을 가지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와 인도 선교사로 살아오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의 사역의 특징은 눈에 띄지 않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만나게 하신 현지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 선교사님으로 홀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지역들에 들어가서 그렇게 삶으로 사역하며 살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같은 여성이지만 그렇게 혼자서 낯선 지역에 가서 오랜 시간 뿌리 내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인도 선교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인도로 들어갔는데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사역이 현지에서 땅을 구입하고 학교나 학원, 병원 같은 건물들을 세우고 운영하면서 인도인들에게 선교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펼쳐져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도가 아직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방 같은 곳에 많이 있는 이유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에 가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병원이나 학교들을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운영하는 일들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어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도 정부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힌두교 신앙이 깊은 총리가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타 종교인 기독교 선교를 배척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도들이 대부분인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 선교가 배척당할 수도 있군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탄압하는 방식이 주로 경제적인 공격을 한다는 데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건물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유 없이 조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며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의 벌금을 내게 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이 해외에서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일 텐데 그런 큰 돈을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마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건물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추방당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답답하겠네요. 선교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육체에 고통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인도의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더 넓은 전 인도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몇몇 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면서 최근에 인도 선교사들 전체 안에 큰 긴장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오늘 편지를 주신 김은혜 선교사님의 사역에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목사님께서 뭐 큰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신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씩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편지에서도 새로 이사를 간 집주인의 집에서 일꾼으로 일하는 비아르에서 온 13살 남자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그 어린 나이에 공부도 못하고 먼 낯선 도시에 일하러 온 이 아이는 놀랍게도 힌디어를 잘 하시는 한국 선교사님을 자신의 일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13살 남자아이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 그 귀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 아이가 마치 고넬료와 같이 그 가족까지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김훈의 선교사님의 사역의 모습이 참 조용하지만 강력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이유로 그렇게 오랫동안 거주 허가증을 막히지 않고 받아서 인도 땅에서 선교사로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선교사님께서 눈에 띄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다면 선교사님도 당국의 관리 대상이 되셨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한편 선교사님께서 보육원에 있다가 성인이 되어 독립해 나간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같은 인도라고 해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는 스리나가르 지역은 인도 본토와 다르게 이슬람교의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이다 보니 그곳에서 나서 고아가 되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인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적응하는 게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가족도 없고 혼자라서요.
네, 그렇겠죠.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하신 그 어린 자매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은 자매님께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스리나가르에서 사역하시는 김훈의 선교사님을 주님의 능하신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을 그 땅으로 부르셨사오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께서 그 땅에 있게 하시는 동안에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닮은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고 높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새로 이사간 집에서 일하는 어린 남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멘.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주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사님께서 섬기던 보육원에서 나와서 성인이 된 어린 자매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귀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 언어 학원에서 함께 했던 우르두족 A 선생님이 그동안 집안에서 중매자를 통해 소개받은 남자분들 중에 한 분과 10월 30일 약혼을 하기로 집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곳 문화는 두 집안 부모님끼리 승낙이 되면 두 남녀가 약혼을 하게 됩니다. A 선생님도 집안에서 결정한 남성과 한번 만나 20분 대화하고 약혼 날짜가 잡히고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혼식은 예비 신부 집에서 준비를 하고 신랑은 오지 않고 신랑 부모님과 가족이 예비 신부 집에 늦은 저녁에 와서 약혼을 서약하고 다음날 신부 집에서 준비한 선물을 들고 떠난다고 합니다. 약혼식 날은 신부 집안 친인척들이 다 모여 하루 종일 축하하고 노래하며 신랑 측 가족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의 약혼식이 잘 진행되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예 선생님과 가족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주에 한 번씩 말씀 듣기 모임을 하고 있는 비 아주머니는 힌디어 성경 모임을 통해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에게 악한 말들과 미움, 시기 질투 등으로 매일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오해받고 악한 말들을 들으며 힘든 직장 일을 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주님의 시간에 높이시기를,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올해도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사히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해 주신 인도 사람들은 작년 한 해 동안에 거주 허가증 때문에 다니셨던 어학원의 여선생님, 그리고 작년부터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읽기를 시작한 B 아주머니이십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낯선 땅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게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고 또 적당한 때에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릴 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신 분들, 주의 말씀, 성경을 읽기 시작하신 귀한 아주머니의 이야기까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선교사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수가는 사마리아입니다.
네, 사마리아는 당시에 같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과거에 오랜 세월 이방인 나라들에게 함락되어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더럽혀진 땅이라고 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던 지역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다른 길이 있지만 굳이 그날따라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 땅 사마리아를 통해 가신 이유는 그날 바로 그 수가성에서 우물에서 물을 깃던 그 한 영혼,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여인은 참 아픈 과거를 가진 채 숨죽여 살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김문혜 선교사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인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전해주지 못했던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 듣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김 선교사님 사역의 걸음걸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역의 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땅에서,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땅인데요. 인도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런 특별한 곳에서 김은혜 선교사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사무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인도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나가 오랜 시간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당신의 요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그 풍성한 공급하심이 귀한 선교사님의 생활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당신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도록 늘 도와주시고
아멘.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올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몸 건강하시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선교사님이 만나고 섬기며 기도하는 영혼들 한면 한 명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시며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도 스리나가르라는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가진 곳이면서도 분쟁과 위험 속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런 땅에서 김은혜 선교사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조용히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섬기시는 모습이 깊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만난 어린아이들과 소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삶을 지켜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열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고 위협과 탄압 속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믿음이 제 마음에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기다리는 선교사님의 겸손한 믿음을 보며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다짐하면서 작은 만남과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확신이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지키며 피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우리 고향 땅에 있는 북조선 신자분들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오늘 또 말씀과 또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면 그리고 저도 이제는 고향을 떠난 지 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좀 이곳에 정착해서 살다 보면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함의 시선을 좀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 선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 예전처럼 막 마음이 뜨겁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아 그래 좀 다른 분들도 또 많이 가시겠지 누가 먼저 앞장서 가시겠지 이런 생각들도 은근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사마리아 땅 같은 경우는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고 피해가게 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내가 먼저 느헤미야처럼 우리 고향 땅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며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부끄러움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들었네요.
네. 네. 두 분 모두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한마음으로 하고 계신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살 티투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특히 여러분들을 위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나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핍박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를 갈망하며 악모하는 영혼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밤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값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힘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선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패이고 해이고 낡아진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또 그분을 갈망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왔습니다. 저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면서 산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살피게 하소서.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바쁜 삶에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염려와 탐욕 때문에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육신의 고달픔으로 필요해져서 갔던 것은 아닌지, 영생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의 모든 마음 빼앗긴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누려온 모든 것들과 걸어온 발걸음 모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삶도 주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암송하며 선포했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부르시면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종들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려한 찬양과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저희 영혼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언제라도 재림하신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인생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종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조선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조선 땅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지게 하소서. 믿는 자녀들이 주님의 꿈과 비전을 그리며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호수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의 부요를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더욱 소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시며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염원이자 선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께서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또한 많이 등장하고 있죠. 당연하게도 그 이름들은 모두 뜻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을 알고 보면 성경의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문제로 삼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같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행동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안 좋아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잘 살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우상을 세웠던 것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자 라고 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보인 것은 인간 왕이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들이 닮고 싶어했던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들로부터 억압과 고통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억압과 고통 속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잘 섬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평안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이스라엘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었음에도 그것에 익숙해지니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상을 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 다음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엔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평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또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매우 자주 대립하는 족속이긴 합니다만 사실 대립을 해서는 안 되는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사실 형제 족속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사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파괴되었고 서로 앙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에 벌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냐?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궁핍함이 심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정도가 정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결국 미디안 족속을 피해 산속에서 생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죽을 것까지 힘들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예로서 자유가 없는 너희들을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며 자유로운 존재들로 만들어 주었다. 그렇기에 너희들은 내 안에서 그 평안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평등과 평화를 깨트린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피해 산속에서 살았듯이 기드온 또한 미디안을 피하여 그들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아서 기드온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 겁쟁이인 듯 합니다. 이런 기드온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무리 보아도 겁쟁이 같은데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부름에 대해 아멘 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단 남 탓을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기도원의 말에 여호와께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기드온이 할렐루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구나. 아멘.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죠. 아니 하나님. 저는 제 출신이 보잘것도 없고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을 아주 손쉽게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입니다. 미디안은 겁이 나서 숨어서 사는 주제에 하나님은 겁이 안 났던 건지 생각보다는 아주 담대한 심장을 가진 기드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심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기에 기드온더러 큰 용사로 부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이 불순종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나가는 행동, 즉 확신을 가지기 위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도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명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한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 용감하게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첫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으로 한 일은 자신의 가문과 성읍에 세워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봅시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총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겁없이 따박따박 얘기했던 기드온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다 잠이 든 밤에 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다음 날 바로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너희들이 어째서 바알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다그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기드온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기드온은 새로운 별명을 얻습니다. 바알을 무너뜨렸다 라는 뜻을 가진 여룹바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별명은 기드온이라는 이름과 아주 유사한 뜻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찍어 넘기다 혹은 베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가진 뜻처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넘기고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겁쟁이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사용하셔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신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쟁이인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며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못하면 그건 누구 잘못이죠? 부른 사람 잘못이죠. 왜냐하면 잘못 본 것이고 잘못 부르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을 잘못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자질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그 힘은 사실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큰 용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소명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대답하십니까?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드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오늘 힘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큰 용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했던 기드온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드온을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오늘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용사가 되어 용감히 걸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북조선연합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호수아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2월 1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용사라 부름받은 북조선연합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